제가 서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여러 책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내가 흘린 눈물이 꽃이 되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 이광기 씨가 쓴 책입니다. 배우 이광기 씨의 아들 이름이 석규인데요. 석규가 신종플루 때문에 이광기 씨가 하늘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조심스럽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과의 추억담, 그리고 자기의 성찰, 그리고 인생의 희망을 담은 메시지, 이런 여러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은 아마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광기 씨가 그래서 남긴 것은 아내와 함께 미친 듯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죽은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하기 전에 학교에서부터 취학 통지서가 날라왔다. 이때엔 정말 절망하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독자인 제가 이 글을 읽을 때에도 이 안타까움과 슬픔을 넘어서 눈물을 훔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싫었다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정말 몸서리치게 싫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는 IT에서 지진이 일어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광기 씨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내와 함께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많이 만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IT라는 현장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배우는 생명을 심고 생명을 위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 석규가 자신에게 주고 간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페이지 142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문장이 있었거든요. 삶이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이다. 삶이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이다. 죽음에는 고통이 따르죠. 그리고 그 고통에는 눈물이 수반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정말 비밀스러운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눈물의 씨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정말 비밀스러운 정말 독특한 원리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눈물의 씨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그 눈물의 무게는 수치화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되짚어 보면 주전 587년이죠.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유다 군대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함께 도망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해야 했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파괴되었습니다. 궁과 집이 불태워졌습니다. 정말 최악인 것은 무엇이냐면 400년 전에 지었던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성전에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가득 채워서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완전히 폐허와 잔해와 죽음과 그리고 먼지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자랑 삼았던 국가적 자부심, 신앙적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문제는 총체적이었습니다. 예, 원수들의 총체적인 억압이 있었죠. 그리고 재산의 총체적인 손실도 있었죠. 예배 행위의 총체적 상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총체적 부재도 있었고 조력자들의 총체적 공감 부족도 있었습니다. 위신이 떨어졌고 품위가 떨어졌습니다.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였죠.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여성들, 통곡하는 여성들,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묘사를 합니다. 1장을 잘 살펴보면 네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난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두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가 1장에서만 16번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9절과 11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규가 담긴 문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펴주십시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의 무게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그 눈물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두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눈물의 무게를 생각할 때에 아마 제가 알 수 없는 그 눈물의 무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겠죠. 양육의 문제가 있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에 대한 죄책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과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에서 받는 그 모멸감 그리고 수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도무지 열리지 않는 나의 미래, 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부조합, 심정적으로는 눈물이 흐르고 아프고 화가 오르고 분노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웃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 감정의 부조합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친 듯이 울고 싶다, 이광기 씨가 표현한 그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미친 듯이 울고 싶다. 성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지은 책이 있는데 다시 춤출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갈림길에 서 있는데 두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미래 없는 탄식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탄식 없는 미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그의 책에서 합니다. 우리 눈물의 이 무게가 무거울 때에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미래 없는 탄식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탄식 없는 미래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우리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래 없는 탄식은 어떤 것입니까? 눈물이 눈물로 멈춥니다. 눈물이 기쁨이 될 수 없겠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 그 능력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기란 어렵습니다. 잠재적인 절망, 잠재적인 좌절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미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건 아니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탄식 없는 미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있습니다. 바울인데요, 바울이 보면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당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눈물과 슬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믿고 있냐면 눈물 다음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이 있겠지. 우리가 슬퍼하는 때가 있으면 기뻐하는 날이 있겠지.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슬픔이 지나간 뒤에 기쁨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단계를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 슬픔이 지나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씨를 뿌린 사람이 기쁨의 단을 거둔다라는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돌하는 것 같아요. 눈물을 심었는데 기쁨이 거두어지는 것이죠. 슬픔을 뿌렸는데 즐거움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성경의 원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비밀의, 정말 비밀스러운 이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회복의 반응을 기쁨으로 표현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뭔가 절제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때에는 가득했고 찼었다 라는 표현인데요, 좀 더 적극적입니다. 목적어가 뭡니까? 웃음과 찬양입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기쁨,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라고 2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쁨을 표현하죠.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기쁨으로 바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기쁨이라는 단어, 조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억압 상태에 있었죠.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2절 하반부에 보니까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인정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일에 은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분이 어떠했느냐? 기뻤다라는 거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기쁨이 가득 찼었다. 이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험난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됐죠. 그런데 알다시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웠죠.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갇혀있는,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사람들, 그 본문 가운데 나와있는 126편에 나와있는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시인이 다시 한번 5절과 6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 그 다음에 거두리로다 라는 표현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인데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눈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눈물이라는 표현은 눈물들이라는 집단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냐면 씨를 뿌리는 자체가 굉장히 수고스럽고 힘들다라는 거죠.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좌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 눈물들의 씨를 뿌리는 이 행위는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랜 시간 경작되지 않았던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에게, 성실한 노동을 한 자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니까 이 5절의 동일한 주제를 좀 더 강조하고 확대시킵니다. 6절에 보니까 안 보이던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나가다라는 표현, 그리고 반드시라는 표현, 그리고 가지고 돌아오리라라는 표현이 5절과 다르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의 핵심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승리의 환호와 잔치의 화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큰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벅찬 가슴으로 환호할 때 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여기에 표현된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 큰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표현되는 그 부르짖음, 환호, 큰 소리들, 이러한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눈물을 바꿔서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탄식이 있었겠지만, 슬픔이 있었겠지만 그 눈물의 씨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결실을 맺고 씨는 수확으로 연결됩니다.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갈등이 축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의 원리와는 정말 다른 원리가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쁨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인데요. C.S. 루이스가 기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쁨의 의미를 잘 발견하면 우리 존재의 근원과 목적까지 추적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의미를 잘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의미를 잘 발견하면 우리의 존재, 근원,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까지 추적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세의 기쁨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의 역할을 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다시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은 미래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천국에서부터 이 현세로 파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현세라는 이 현세 속에서 경험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책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에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설명하는데 이 기쁨이라는 원리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참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말할 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현세에서 경험하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진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름답다, 이 속에 정말 실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배반당할 것이다 라고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저 멀리에 있는 것에 대한 좋은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동일하게 기쁨의 원리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경험을 할 때에 기쁨을 경험을 할 때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진짜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영원에 머물러 있는 그 기쁨에 대한 좋은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세에서 기쁨을 경험할 때에는 이 기쁨이라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그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루이스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늘 슬픔만 경험하거나 울기만 하는 건 아니죠. 늘 탄식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있는 천국을 우리 현세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삶에 우리 일상 가운데 천국을 보내주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파편적으로 조각조각 있는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허무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미래 없는 그 슬픔에 서 있다면 이것 또한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불행한 일이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파고 들어온 이 기쁨이라는 리듬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이렇게 기쁨이 있지만 이 기쁨의 향연인 이 춤을 추는데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루이스가 말합니다.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면 많은 것이 보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보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죠. 현세의 고난과 그리고 현세의 슬픔, 눈물이 있지만 천국의 영광스러움에 덧립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세에서 경험하는 쾌락, 즐거움이 있지만 천국과 단절시키는 저주스러운 상황 가운데 서 계시겠습니까? 단순한 선택일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미래의 시간에 있는 천국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의 기쁨으로 정말 은혜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물의 씨를 뿌렸을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두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상한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넘어서 19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애통하겠다라는 거죠.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시 기뻐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슬퍼하고 애통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다시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생명의 열매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애통과 탄식이 생명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고통은 참 몸이 으스러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이죠. 물론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제가 그 몸이 떨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몸이 떨고 정말 뼈까지 흔들리는 그 모습 잊혀질 수 없죠. 그런데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에 생명의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얻었을 때에 아이를 해산하는 그 고통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아이를 낳았을 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기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슬픔도 있고 아이들이 주는 고통도 또 아픔도 있습니다. 왜 일시적입니까? 생명의 기쁨을 얻었지만 왜 일시적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 생명은 유한함 가운데 있고 제약 가운데 있고 불완전함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현세에서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기쁨을 통해서 고통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한하지 않죠. 여전히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고 또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런데 그 기쁨,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빼앗을 자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쁨은 유한하고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에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은 그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고 애통하는 가운데 있고 탄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천국의 생명의 열매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그 천국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원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쁨을 경험할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없죠. 예수님이 나의 형벌을 대신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우리가 슬퍼할 때에 자기 연민이나 분노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셨지. 아, 이 고통은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견디셨지 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자기 연민이나 분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유익입니다.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연민, 분노는 거둬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자책감도 거둬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지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의 자아가 새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천국으로부터 온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없는 탄식의 길 위에 서시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탄식 없는 미래의 길, 미래 없는 탄식의 길에 서 있지 마시고 탄식 없는 미래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선교적 적용을 위해서 이 문장을 읽고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뿌린 씨는 반드시 싹이 틉니다. 겉이 딱딱하여 죽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고하여 뿌린 눈물의 씨는 단단함을 뚫고 생명이 돋을 것입니다. 이 씨는 결국 자라나 살아 꿈틀거리며 만물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씨는 펄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가두면 가둘수록 더욱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씨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의 씨를 뿌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생명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천국의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 가운데 늘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눈물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 눈물의 씨를 뿌리며 천국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